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행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970년대 밥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모두 보셨을 줄로 합니다. 어떤 분은 두 번씩 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도 그 영화가 저의 삶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듯 합니다. 특히 밥비용이 탈출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은 아직도 저의 눈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영화에 대해 글을 쓴 것을 접해봤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명을 쓰고 잡혀와서 억울한 빠삐용은 탈옥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기에 형기가 늘어서 결국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결박을 주장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가차없이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의 죄명은 다름 아닌 인생을 낭비한 죄였습니다. 빠삐용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이어갑니다. 그는 빠삐용 하면은 법정 스님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이유는 법정 스님은 빠삐용 의자를 손수 만들고 그 의자에 즐겨 앉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빠삐용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감옥에 갇힌 건 인생을 낭비한 죄였거든. 이 의자에 앉아 나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법정 스님처럼 빠삐용 의자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스님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안고 이 시간 예배 드리실 줄 압니다. 저도 이 글을 읽은 후 제가 자주 앉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삐용 의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데 느낌은 좀 별로였습니다. 쉼과 안식의 느낌보다는 죄의식을 더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름은 없을까 생각을 하였는데 금방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의 의자. 감사하는 의자. 저는 제가 자주 앉는 의자의 이름을 감사의 의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쉼과 아울러 더 진취적인 생각에 젖는 그러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느껴봤습니다. 교우님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결심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 이것을 권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감사의 의자.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 표가 감사하는 회중이었죠. ECG 건축과 더불어 바쁘게 지낸 수년을 뒤로하고 조용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렸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의자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맞아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과연 어떤 메시지를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는 그 열두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것을 봐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는지는 4장 23,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런 병고치는 주님의 모습을 본 자들입니다. 곧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감사한 마음과 또 큰 기대를 안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입을 열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언제나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곧 팔복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듣는 무리들의 마음은 한 말씀 한 말씀에 가슴이 짜릿짜릿함을 느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병마에게서 나음을 입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사에 사로잡힙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들은 감사가 넘쳐 황홀한 경지에 이릅니다. 이제 그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신 후 잠시 쉬시더니 다시 입을 여십니다. 무리는 어떤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실까 큰 기대를 갖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대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신 분들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임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팔복을 말씀하신 후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의 주님도 빛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왜 소금을 먼저 강조하셨을까? 말씀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세상을 보존합니다. 세상이 보존된 후에 빛의 의미가 있지, 세상은 다 썩어 없어졌는데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은 모습만 보이게 되지. 한마디로 세상이 보존되어야지 복도 의미가 있고 빛도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후 첫 번째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팔복도 의미가 없고 팔복뿐만 아니라 빛도 의미가 없고 산상수원에서 하시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도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감사의 의자에 앉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줄로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통계자료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 36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2011년도 통계입니다. 그 중에 41% 아기들이 미혼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6명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풀었는데 다 결혼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세상과 지금 미국은 같지는 않습니다. 144만 명의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의 잘못일까요? 1960년도에는 5%가 미혼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95년도에는 32%가 미혼모에서 태어납니다. 2008년에 이미 41%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통계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지만은 다행히 또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1%에 다행히 멈췄다고는 하지만은 매해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41%라는 숫자는 이미 있는 미혼모의 자녀들의 숫자에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미혼모 자녀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매해 140만 명씩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사추세츠를 살펴볼까요? 1995년도에는 미국 평균은 32%였는데 매사추세츠는 26%.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2009년도에는 5%, 약 10% 증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주는 몰몬이 강한 유타주. 95년도에 16%, 2009년도에는 1%밖에 오르지 않은 17%. 가장 높은 주는 루이지애나 주로 2009년도에 54%, 태어나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미혼모 자녀들입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조장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인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인종별 통계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통계입니다. 아시안계가 제일 낮습니다. 17%. 백인이 29%, 히스패닉이 53%, 반 이상이 넘습니다. 가장 눈물겨운 통계는 흑인입니다. 72%.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압니다. 같은 마이너리티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소금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팔복을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라고 하시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감사만 하면 이 엄청난 과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팔복만 외우면 놀라운 지혜가 생기던가 큰 능력이 생겨서 사회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의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소금이 되기만 하라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만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적썩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썩는 냄새가 여기저기 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썩고 안 썩고는 하나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 왜 이처럼 미혼모가 많아졌습니까?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 어느 여인의 묘지에 있는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들다. 그러나 쉬지는 못하다. 사랑하다. 그러나 사랑받지는 못하다. 즐겁게 해주려 애쓰다. 그러나 즐김을 받지는 못하다. 그렇게 살았듯이 그렇게 죽다. 외롭게 살았듯이 외롭게 죽다. 왜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자기에게 쉼을 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웃에게 쉼을 주고 이웃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끔 이 여인의 즐거움이 되었더라면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봤습니다.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아주 쉬운 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 살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때 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웃을 즐겁게 해주기가 너무너무 쉬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요즘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찾기에 혈안이 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즐거움에 쏙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이기에 아무도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웃을 즐겁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즐겁게 하기가 너무도 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쉬운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해보세요. 너무도 좋아합니다. 저는 설교 전에 아직까지도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이메일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저도 이메일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꾸로 가면은 아주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친필, 손수 만든 쿠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이기를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죠?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문명을 거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움의 탄성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이기가 판치는 21세기의 급소입니다. 급소는 소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웃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로 드리면서 설교 제목은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린 새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신년도 표어와 설교 내용과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이민교회로서 60년을 지냈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빛의 역할을 얼마쯤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ECC를 완공했고 ECC 완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CC를 통해서 브루클라인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빛으로 소금으로의 표에 담긴 뜻은 그동안 부족하나마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처럼 6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광의 해가 시작된 거 아울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살짝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한국에서 나온 천주교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인사동에 갔다가 화실 문이 잠겨 있어서 점심만 먹고 되돌아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택시를 기다려도 빈 택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 앞에서 내리는 손님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나는 잽싸게 앞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기사는 방금 내린 손님이 조금 더 가서 내려야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 손님을 모시고 가라고 했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그 마음의 고마움을 거듭 표하면서 즐겁게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요금을 내려고 미터기를 보니 미터가 제로입니다. 기사에게 지적했더니 자기도 깜빡했다고 합니다. 기사도 그 사람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 미터기를 돌리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늘 타고 다니는 요금을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손님의 작은 행위가 기사와 이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 아닐까요? 이분은 늘 감사했던 사람일 줄로 압니다. 아울러 작은 것으로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사무실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세상을 보존하는 작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게 보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소중함과 자녀들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새해도 감사의 의자에 앉으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의 등을 살짝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바라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저희들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더 먼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깊게 회개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 정말로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등을 살짝 살짝 밀어주며 함께 세상을 보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이웃을 살짝 밀어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저희 온 교우님들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